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신서로 갈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가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한 세 번 정도 살펴보고 이제 이 제목으로 했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옛 언약이 완전케 되지 않고 율법이 다 이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 언약은 다 성취가 됐고 율법도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옛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잘못된 우리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옛 언약의 율법과 연결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드러난 새 언약의 율법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가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옛 언약의 율법도 똑같은 본질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하신 천국 백성들은 이제 천국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천국이 오지 않은 것처럼 옛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그 언약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십계명을 얘기해도요.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 십계명을 이해했던 것하고 지금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의 수준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이루신 그 사랑의 계명 아래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을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옛 언약을 성취하여 보여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이 다 이제 새 언약과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옛 언약이 완전히 다 완전케 되고 율법이 다 이루어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천국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너무 장소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물론 장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인 우리 삶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도 오늘 보면 보겠지만 예수님의 수준을 명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 요 정도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알려주시면 오히려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의 수준을 명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준으로 명하시는 것은 그 수준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다 완전하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새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끝내실 거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미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 천국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안 하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그 수준까지 내가 구원을 했으니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수준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 안에서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그죠? 행위를 자랑하여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반법주의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반법주의로 가는 것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기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어떤 순종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반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나 노력조차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둘 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율법주의나 반법주의나 둘 다의 공통점. 율법의 행위를 자랑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상관없다고 하거나 둘 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 두 번째는 둘 다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자유함 속에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반법주의는. 그리고 구원의 이 뭐죠? 율법주의 자체도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거. 성령님의 은혜를 나는 자랑하는 거지 내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둘 다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반법주의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우리 율법을 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마음의 사랑과 순종으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가 마음에 그 주신 심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자유함 속에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무슨 우리 율법을 뭐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오냐고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시는 이는 성령님. 이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법주의도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 하면은 희한하게 반법주의로 가게 되고, 반법주의가 잘못됐다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로 온다고요. 그 중간이요. 중간이는 아니지만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는 게 어떻게 흑백논리가 돼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시며 알려주시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장 43절에서 44절에 딱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볼 텐데 두 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와 사랑. 우리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 야고보서 생각나세요? 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였어요? 참 이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 복음에서 나온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로 끝났어요. 기도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떤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병든 자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려는 자들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건지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기도와 사랑. 예수님하고 가르침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죠?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원수나 핍박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하여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도록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핍박하는 자들 뭐 원수들을 네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앞구절에 가면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원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옛 언약의 율법에서는 나오지 않는 원리라는 거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 받은 대로 갚아주고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보호받고 지키는 원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였죠. Fairness and Justice.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Fairness and Justice는 unfair하기 때문에 justice가 없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는 원리죠.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주시는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죄에서 지켜주기 위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삶의 원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자기의 권리와 소유까지 다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 왜? 천국에서는 죄가 없이 우리가 다 온전히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 그래서 세상 수준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저 죄를 억누르고 죄에서 지키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더 완전한 사랑의 원리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풍성하여 질 때에, 예수님이 풍성하여 질 때에, 사실은 공평과 정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원리로 교제 나누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다는 거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기도에 힘써더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뒤에 말도 안 되는 원리의 모습이 보여진다고요. 각기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서로 나눠주며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거기에 누가 정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했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을 때 다들 자발적으로 심에 넘치도록 기쁘게 자원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또 율법적으로, 율법도 아니죠, 그거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또 판척하고 했던 잘못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예도 있었죠. 천국의 원리는 그렇게 갈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서에 가면, 이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찾아서 백성들 앞에서 안식일에 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죠.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정말 다들 슬피 울고 회개하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랬죠.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서 기쁘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있는 거다 팔고 자기들이 있는 거다 잡아가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서로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새 언약의 모습이 보여져요. 구약에서도. 그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같은 모습이에요.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새언약의 원리라는 거. 거기에 무슨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있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처럼 기쁘게. 비록 이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그들이 다시 돌이키도록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기도.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최고의 예수님 닮은 삶, 천국 백성의 가장 복된 모습, 율법의 참 본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이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전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으면 이제 내 안에 원수 같은 자를 떠올리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라는 것으로 먼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그 원수 같은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둘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명을 주실 때에는 항상 이 계명은 누구부터 바라보라는 걸까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계명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잘 지켜서 뭐 복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새 언약의 계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계명을 받을 때마다 누구부터 바라봐야 되고 누구부터 기억해야 되는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증거하신 사랑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신 그 수준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되 여기까지 닮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또한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닮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이로써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그리고 48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디까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아버지를 닮은 아들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뭐 율법 좀 잘 지켰다고 도덕적인 삶 잘 살았다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주신 사랑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지 않은 자들은 절대 율법의 순종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칭의의 교리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가 온전히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칭의의 교리로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위, 우리의 그 포지션, 우리의 그 스테루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영광만 받았으니까 나는 좋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품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성령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마음의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그러나 괴롭죠.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에 회개가 생기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화하며 자라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삶에서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형상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라 하실 때 원수는 이미 앞구절에서 나오는 그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 중에 최고로 그렇게 하는 자들. 오늘 보면 44절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는 다시 말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나를 핍박하면 원수일까요? 내 생명까지 취하고 없애고 빼앗아 가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이 사랑이 정말 말이 되나요? 우리 마음에서는 절대 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증거해야 될 삶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수 없는 자들이고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아닌 살짝 나한테 조금 상처 준 사람도 원수처럼 만들어놔요. 그래서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죽여야 만족하는 자들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전쟁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늘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미움이 생겨요. 잠시 평강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미움을 살짝 내려놓고 없앤 것 같은데 또 다른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에는 늘 평강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아니, 죄인들 스스로가 평강을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치 않아요. 죄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자기 정욕대로 죄를 찾아가는 자들. 죄가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그러고도 돌이키려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같이 되어간다는 거죠. 아니,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척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한테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완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약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시작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증거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다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자? 하나님이 사랑해 줄만한 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심판받아서까지 가지는 않는 자?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지옥 심판으로 당장 보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자들, 오직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죽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우리 삶에서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이것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말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소망 없는 이 원수된 죄인됨을 깨닫지 않는 것에서는 복음도 시작될 수 없고 구원도 시작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당시는 물론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전했던 죄를 어떻게 선포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죄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갑니다. 이 안에 있는 내 이 본성, 이 죄성, 내 이 악한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려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자들은 죄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을 받고 아니면 계속해서 새롭게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도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빼앗고 예수님을 우리 종같이 여기고 오리를 가게 했고 예수님에게 세상을 달라고 아우성치며 구하기만 하는 자들 아닌가요? 뭔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받은 대로 갚으셨나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원수니까 고보단 작은 그래도 요만큼은 사랑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기 몸에 생명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끝 마지막 한마디는 뭐였죠? 우리를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 그들이 돌이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마지막 숨, 한숨, 그 마지막 숨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실 내 삶에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뭐 지치고 복잡하고 정말 많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죄 짓는 것의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돌아가면, 이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예수님 사랑의 기초 위에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누는 평강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했던 것이 감사로 돌아가고, 미웠던 것이 사랑으로 돌아가고, 판단했던 것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멸망으로 갈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고, 또 나의 죄성을 바닥까지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의 빛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천국에서 이 사랑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매일매일 새롭게 누린다면 어떻게 그 사랑의 삶이 안 나올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겸손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이 흐름을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보았던 구절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증거래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고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다는 것.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가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치 않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하도다.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너무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너무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알게 하신 자들은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향기를 내며 가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정도의 사랑, 이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대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런 사랑은 할 줄 안다. 당시 세리는 그 최고의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죄인들도 이런 사랑은 한대요. 자기 자식 사랑할 줄 알고 자기에게 잘하는 자들 잘해줄 줄 아는 그 사랑은 한대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원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미약하지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 계명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는 내 자랑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그냥 자유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여기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님을 주고 그가 받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인간은 아무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있죠. 그때 정말 마음에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씨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이 목숨까지 내어주셨나? 깊이 생각하며 싸워나가야 되고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그곳에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부터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받아주시지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저 가면 좋을 곳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이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랑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같이 와요. 천국 소망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은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에 덮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아는 것에서 회개, 믿음, 사랑, 감사, 순종 등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더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세요. 분명히 원수 같은 자들과 만나게 하시고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